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어떤 로마군 장교의 확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7월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의 설교를 전하고 독립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8월 초부터 이제 책을 정해서 몇 달에 걸쳐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어떤 거대한 주제예요. 단지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입문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영적 주제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향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온 본문을 조금의 설명을 곁들여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것이 주는 어떤 적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백부장이 고백한 이 말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고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남부 유대 지역과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 거점으로 본부처럼 정해놓으신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온 표현처럼 로마군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 전력은 군단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단을 그때 당시 부른 말로 레기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을 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레기온 그럽니다. 군대 단위도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군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주 많은 이 군단은 6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천명 군단은 10개의 코호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코호르트 그렇게 하면은 이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명의 무리? 600명의 무리. 6천명 군단에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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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명. 그것을 하나의 단위를 코호르트라고 그럽니다. 이 코호르트는 6명의 센츄리온, 헬라어로는 켄투리온. 하나의 코호르트는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명 단위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를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김부장, 백부장 그거 아닙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백인 대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면은 흑인 대장도 있나? 이 백부장은 군단 구성 가운데 마지막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과 자기 절제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리고 전투 경험이 참 많아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군사보다 15배의 급료를 수령하는 고급 직책입니다.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흠모하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강한 이유는 이 센츄리온들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군사 전략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이 병이 중풍병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군 장교가 전투에 나가서 용맹을 발휘하는 그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에 대해서 들로스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하여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사실은 기억에 맞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합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들로스,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노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5절, 왜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지금 장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라피 선생님, 이 사람의 하인 고쳐주는 거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군 장교는 우리 민족 사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이방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때 당시의 표현은 게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이방인이 첫째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음식 규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승전 제사도 준수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God fear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정도로 헌신되어 있거나 음식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코셔 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식 규례 같은 것은 너무 복잡하고 내 삶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키지는 못하는데 다만 토요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전하면서 뭐라고 회중을 향해서 addressing 합니다.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장 16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이고요.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이 누가 와 있다고요? 이방인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요. 고넬료도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13장 2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왜 제가 이 로마군 장교를 소개하면서 이런 구분을 두는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 대한 무슨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절에 보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말을 뱉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까? 아무 근거 없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교로서 군사 시절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투에서 그는 손에 피를 묻혔을 것이고 살육과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둔해 있던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잔혹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민족을 여기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어디까지 헌신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었을 것이고요. 그에게 나사렛에서 오신 랍비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하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거대한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을 지경에 다가갔을 때 이 분을 초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어서 호의를 입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팅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 함께 가실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6절 후반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 친구들을 급히 보내어서 집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성경 공부에서도 많이 다루고 묵상도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르게 다가온 것이 있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한마디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하인 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를 댑니다. 8절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헬라의 순서를 보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에고, 에고는 헬라어로 I. 안트로포스, 안트로폴로지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 에이미입니다. 에고, 안트로포스, 에이미. 나 사람입니다. 후포, 엑소시언. Under authority, 권위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주어진 권위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여기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진격하라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100명이 움직입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로 지금 후퇴하라, 오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 지휘관입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위에 있는 엑소시아, 그 오토리티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인식하는 당신은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내 집에 헬라에 보니까 under my roof, 내 지붕 아래 들어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authority 영적 권위 체계에서 제가 요구할 것 아닙니다. 오셔서 안 됩니다. 단지 거기 계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아이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절에 그를 놀랍게 여겨 marveled at him, amazed. 어떤 영어 번역 보면 marveled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amazed. 정말 놀랐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위상을 그분 자신은 너무 정통하게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자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트려 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도 말을 했고 계자신만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했고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인 원리까지도 간섭하신 그분께서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우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아주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적은 경우도 있고 계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신 사람이 되신 이 아들에 대한 그 위상, 위치, 그분의 엑소시아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과 개사시 많은 믿음, 이만한 믿음을 구분 짓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확신 여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아는,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익숙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그분의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의 위치, 그것에 정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익숙한 구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 치유 상담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듣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진리, 나와 관련된 진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관련한 진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난 자유롭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세계 눈이 닫혀 있다가 열리면, 조금씩 알아가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분의 위치, 그분의 이름에 관한 제대로 정립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진리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얼마나 자유롭고 강해질 것인가. 로마 장교가 고백한 나 사람입니다. 세워진 권위 아래 있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말. 교통경찰은 이 엑수시아, 어토리티, 이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물론 영어는 저보다 잘하겠죠. 똑같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교통경찰을 보면 우리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권세에 굴복을 합니다. 그가 옷을 벗고 경찰차를 내리고 일반적으로 몰에 들어가서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힘을,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경찰차를 몰고 제복을 입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백부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authority,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그의 상위 권위는요, 코호트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센츄리온인데, 이 백부장들 6명을 관장하고 있는 상위 엑수시아가 있어요. 그에게 그는 굴복합니다. 이 코호르트 위에는요, 레기온을 다스리고 있는, 6,0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 군단장이 있겠죠. 그 위에는요, 그 위에 상위 엑소시아는 군을, 이 제1군, 2군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사령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위 엑소시아는요, 로마 황제겠죠. 로마 황제 관련해서 이 백부장이 평생에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생에 태어나서 로마 황제 아련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당신은 이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만주의 주님, 만 왕들의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접한 그것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목자이신 주님 맞습니다. 내가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의 위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로마 황제 위에 있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 권세임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변수가 팍팍 터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경향은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 말이 어찌 보면 고상하게 들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허탄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성경 공부 가운데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상위 권세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번 주간에 뉴스에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터키에서도 그렇고 이 또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어떤 뉴스를 장식할까? 2016년 하반기 이 6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목도하게 될까? 아, 지금은 견딜만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것이 터지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지?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최상위 권세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분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구절 저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있는 상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아직 저항이 그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것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 주라 시인하여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세워두신 질서와 위치와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또 영의 존재로 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엔티티들은요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그 때는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간을 하나님의 창조 공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는 법과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 놓으시고 위치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한 3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하면 공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생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3분 정도.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이것이 없이도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와서 공기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 섭리하셨어요.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는 물속에 삽니다. 주로. 계속 물속에 있을까요? 고래가 물고기일까요? 물고기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고래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은 50분이에요. 50분이 지나면 밖으로 나와서 푸 하면서 또 다시 숨 쉬고 들어갑니다. 50분 후에 또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섭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력이 작용하도록, 그래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섭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래닛.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서 건물에 올라가서 오늘은 왠지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몸을 던지면 납니다. 내일 신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섭리적인 법칙은 내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거스리면 대가를 치릅니다. 이 거스리는 것을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항변을 해요.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해치지 않냐고. 그런데 뭐가 틀렸냐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를 어긴 사람은, 거스르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이곳에 정해놓으신,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주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의 표현을 쓰면 진리를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상위 권세로 세우신 것이에요. 언제? 인류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이시고 인류 대속의 발판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주셨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일회적 과거 아우리스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파워가 있는가 하면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존재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의 예수님께서 최상위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풍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상위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왜냐하면 이 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시로 수시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인 정태기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인데 그게 실린 간증입니다. 재미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 사람이 집차를 몰고 독일산 세파트 두 마리를 태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집차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차 뒤편에 있는 그 세파트 두 마리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가더랍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사형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따라갔대요. 사형키는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나무를 향했어요. 계속 맹렬하게 두 마리가 짖고 있는 거예요. 큰 나무인데 뭔가 싶어가지고 이 뭐 동물을 발견해가 사냥감을 이 녀석들이 이제 추적을 했구나 싶어서 딱 쳐다봤더니 거대한 호랑이가 있더래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메고 있던 그 총을 본능적으로 이게 쏘아서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본능이 그리고 또 위계 질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파트 두 마리는 절대로 호랑이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파트 열 마리도요, 독일산 사냥개 열 마리도 호랑이를 두렵게 해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냥개 두 마리가 덩치가 큰 호랑이를 두렵게 했을까요? 이상한 일이 동물의 세계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본능적인 뭔가가 위계가 깨진 거예요. 정태기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두 마리 사냥개는 어떻게 호랑이를 나무 위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짐승들은 호랑이를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데 이 사냥개들은 그동안 주인과 함께 사냥해 나가면서 어떤 짐승도 주인의 총 앞에 영락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구나. 그 대상이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냥개 두 마리의 주인에 대한 강한 확신은 동물의 본능을 초월하는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빗대어 동물로 유출을 했을 때 양을 등장시켰습니다. 두려움 많고 연약하고 추위나 기후에 약하고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최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는 내가 영접한 지금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요 하나의 이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드는 것을 의심하십시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삶을 절름발이 만드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실체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무로 초청받지 아니하는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염려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관련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과 관련된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합당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과 운동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챙기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경계가 참 모호한데요. 두려움과 염려에 내어준 건강 관련한 내 마음 작용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고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암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암.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위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암이 걸리면 영적 싸움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싸워보세요. 일단 전투를 벌이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암은 각양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암, 위암. 이런 이름들을 부르며 예수님의 상위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무질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의 이름도 있고요. 영적 싸움을 할 때 때로는 귀신의 이름을 알아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밝혀요. 이름이 밝혀지면 싸움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밝혀진 이름을 대면서 무엇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빨리 끝날 때가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최상위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기도 시간 가지겠는데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이름을 백부장처럼 사용하는 아마 많이 생각해보고 어디에 내가 대입시켜보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어디에 대입시켜볼까? 모든 이름 가진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주의 이름을 어디에 적용시켜볼까? 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굳이 오늘 기도 가운데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권세에 눈뜨기를 원하옵니다. 백부장이 확신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위상, 위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확신하고 그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옵소서 주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에 대한 상위권이 최고위의 권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요.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